예수의 위의 삶의 귀한 말씀을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초실자에 대해서 말차례죠. 초실절부터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는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절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달력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쓰던 달력은 민력이라고 했죠. 민력이고, 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명령 그 이후에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 달 첫 그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달력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아비월을 정월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정월 그러면 우리 그 정월 초하로 생각하시고 우리 그 양력인 1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의 정월입니다. 아비월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력 로마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면서 양력을 쓴 거예요. 유대교는 아직도 이제 그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 1월이 1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력 1월이 정월이, 민력 7월이고, 또 양력으로 한 3월, 4월 뭐 사이죠. 봄. 그 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절기를 허락하시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정월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아비월 14일이죠. 정월 14일. 무교일 보통 그러는데, 요일 같은 것도 여러분이 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묶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랑 로이드 존스랑 물론 책으로지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제임스 보이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목요일로 그 주장하기 위해서 몇 년을 연구를 해갖고 이만한 책을 하나 써놨죠. 다 헛거예요. 그 읽느라고 괜히 고생만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요일이라는 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요일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 우리가 생각하는 금요일 저녁 때까지가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목요일이라고 해야 돼요? 금요일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성 금요일이라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것도 맞고요.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래도 맞아요. 유월절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건 뭐 본질도 아닌 거를 갖고 그냥 뭐 이렇게 논쟁도 하고 뭐 이거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 이상 신학생 아이들이 그런 걸 꽉 저한테 이렇게 질문 이메일을 해가지고 목요일이 맞습니까? 금요일이 맞습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냥 그렇게 그 답을 언제 다 써주고 안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구 첫날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금요일 그 밤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해질 무렵 그게 저녁과 저녁 사이라고 했죠. 오후 3시입니다. 딱 어린 양의 목이 날아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전체를 그냥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무교절 기간 내에 그 세 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시작되면은 뭐 쓴나물도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못하게 하고 제가 주일날 한번 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의 죄와 아마 내일 사사기에서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잡아도 다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가 다 예수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이 절기와 월사 모든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고 실체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양이 잡히는 그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빌라도가 막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 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놔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시나리오에 써놨기 때문에 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자리에 네가 역할을 맡고 온 거기 때문에 넌 나를 죽여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죽일 권세도 없고 살릴 권세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리고 그 전에도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막 죽이려고 모의하죠. 근데 못 죽여요. 그리고 가서 잡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반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둥 이러고 또 돌아오고 그러죠. 왜냐면 그거 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되자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야 빨리 네가 할 거 해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자초해요. 그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보통 사람을 십자가에다 달면 짧으면 하루 길면 사흘까지 살아있다.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에 달리셔갖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벌써 죽었니? 그래야지 빌라도 벌써 죽었어? 그 무릎을 꺾어서 왜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그 시체를 저주받은 나무에다 매달아놓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햄머를 갖고 그러면은 무릎을 쳐서 꺾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보다도 이게 몸이 늘어지면서 횡경막이 위를 압박을 해가지고요. 폐를 압박해서 호흡곤란으로 되는 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무리 못에 막혀 있어도 헐떡헐떡 되면은 무릎을 세워서 숨을 쉰다. 근데 무릎을 꺾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무릎을 꺾어서. 근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다음에 3시에 고개를 숙이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내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시간에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된 그 시간에 죽을 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죽였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그리고는 초실절 이제 저 무교절이 오죠. 무교절에는 뭐 하는 걸,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눈 먹는 떡을 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없는 그 떡을 땅에다가 사흘을 묻어둔다 그랬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꺼내서 먹는 거죠. 그게 죄 없는 제물인 예수, 세상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무덤에 사흘간 묻혀 있는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무교절은 15일, 유월절은 14일,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16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금, 토, 일 새벽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초실절이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식 후 첫날에 첫 만물, 첫 이삭이죠. 그러니까 봄에 3, 4월에 미리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만 하면 얼마든지 뭐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를,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날이죠. 그러니까 보리맥이니까 그게 가을이라고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 초실절은 이제 밀이나 아니면 그 밖에 하여튼 첫 이삭, 첫 그 땅에서 나온 첫 것, 만물이라고 했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가 요제라고 하는데, 그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흔든다는 건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요제를 만물로 드리는 건 그렇게 흔들어서 살아나는 첫 번째 마다들이 그날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첫 것, 만물이, 첫 열매가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 뒤에 줄줄이 동생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해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레위기의 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대로. 단 한치 오차도 없어요. 시간까지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꼭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어본 얼치기들이, 도의 김용옥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제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회수 같은 그런 맨수 이름도 잘 됐어요. 예수 같은 성경을 무지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회수 씨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문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부터 아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주 그냥 나면서부터 무슨 맨수를 졌는지, 아, 술만 먹으면 그렇게 그냥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웹상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데 잘난 척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정의가 어떻고 저렇고. 그러면서 매일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걸 꼭 붙들고 그걸 통하여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면 성경은 다 그렇게 그냥 못 믿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김용기 지금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신대학교에서. 그러면 한심해 죽겠어요. 그 한신대 정말. 거기 자유주의 신학의 이 태동이 된 곳이 한신대학교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경재, 뭐 문익환, 하여튼 이 개혁파들이 좋아하는, 급진 개혁파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은 전부 거기. 그러니까 사회참여원이 뭐니, 한신대가 예전에 서울대보다 더 과격하게 대모를 했어요. 우리 때. 그래서 한신대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막, 다들 그냥, 격앙이 돼갖고, 야, 오늘 한번 멋지게 싸우고 있구나. 짱짱돌도 제일 잘 던지고, 그냥 신학교에서 그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사회를 참여해서 우리가 뭔가 인간들이 살기 좋은 어떤 곳을 만들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휴머니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휴머니즘. 그러면 예수가 그 현장에서 계속 맞아 죽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뭐냐고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할 말은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다 완료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거기에 거듭으로 그게 불완전한 것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갖고 열한 지파가 왕창 법이 되어서 일어나니까 결국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이에요. 없어져버려요. 불완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채우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사기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인간의 가치와 이 유용함을 챙기려고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못 보는 거죠. 10절을 보시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러죠? 여기서 한 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상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 요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이라는 건 지금 맛, 첫, 이 한 단, 이 첫 이삭 중에도 가장 처음 베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이 함께 흔들려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구약의 성도들을 자꾸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이렇게 부르죠. 나사로도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워 일어날 자들. 하여튼 뭐 예수 안 믿는 자도 지옥 갈 자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려 나중에 지옥에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얘기한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초실절, 첫 이삭으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철저한 회의론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어떻게 애써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줘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였다 그래요. 200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가 갑자기 살아가시더니 얘야 나왔다, 밥 준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실제로.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성도들 전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첫 열매를 맞이를 머리로 한 전체의 부활을 모형하고 있다는 걸 이 레위기 23장 10절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그때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이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일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아주 고단하게 이렇게 삽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저께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니,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어린애들이 가서 이렇게 수학 문제 뭐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야, 정말 그렇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뭐 가르쳐달라고 둘째 애를 갖고 왔는데, 중학생인데. 난 그 중학교 수학을 제가 잊어버렸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보세요. 그렇게 다 잊어버릴 걸. 저는 영어 수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 중학생 애가 갖고 오는 걸 이렇게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는 못하고, 아, 아빠 머리 아파. 엄마한테가 그러고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미분, 적분, 뭐 함수, 확률 이런 걸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도에 진하게 투잡투리잡 뛰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주일날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랬다고, CD로만 듣고 하면 된다 그랬다고, 굳이 주일날 일하는 직업까지 택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돈 몇백 불 더 준다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해야 되지?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아닙니까? 사망이라는 게 두려우니까 사망의 증상들이 겁나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얕보면 어떡하지? 이게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단이 살아나서 일상에 매여있는 그 종노릇하는 곳에서 풀려났다는 거거든요. 흔들려서 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사는 게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뜨는데, 왜 깬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고요. 아니에요? 왜 깨었다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냐고. 제가 어제 아침부터 정신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네. SAT를 거의 못 맨날 말점 맞고 했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청천병력이죠. 애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애가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한다니까,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치열한 경쟁, 이 사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니까 그걸 먹으면 뭐 거기 가면 늘 자는 거지요, 뭐. 잠도 자, 밥도 줘. 공부 안 해도 돼. 내일 모레 기말고사라는데. 애가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18살 이상이면 또 본인이 안 나오겠다 하면 부모가 아니라 할애비가 가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패스터가 가서 상담을 해주고 뭐 카운슬링을 할 테니까 내보내달라고 하면 혹시 보내줄지 모르니까 가달라고 해서 진짜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 만들어서 뭐 어떤거 쓰시려고 그렇게 내 자랑 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다. 아무튼 처음 회사든지 일품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아니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애들은 애들 나이에 겪어야 할 게 있고 또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루에 과외도 서너 개씩 해야 돼. 학교 가면 학교에서 또 똑같이 그냥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또 살아내야 돼. 애들이 어떻게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들이 돼갖고 변호사하고 의사 되고 그러니까 아주 지랄대로 떠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정신병자들이 돼갖고 어떤 전문 인력이 돼갖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남을 등을 쳐먹을까? 응? 법조인들 보세요. 제대로 된 인간들 한 번에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어떡하면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저한테 영수증 드릴까요? 그래서 주세요. 그랬더니 금액을 써드릴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영수증을 가져가서 금액을 자기가 써서 돈을 더 받아내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서 금액을 써드릴까요 말까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둑놈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과 내 고지 점령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좋아하고 하고 제가 그 코스타 강사로 가면서 거기 그 간사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간사 아이들이 전부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딴 아이들이 간사를 해요. 그러니까 고지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간사 아이들 중에 제가 요즘 코스타를 안 가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미국에 와서 진짜 고지를 점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계속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김도 목사도 데려오고 전병욱이 데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자. 그럴 거면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안 가는 건데.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알아듣고 코스타에서 빠져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메릴랜드에 사는 한 간사, 선간사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박사학위를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논문만 쓰면 돼요. 그래서 벌써 강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자기가 매일 밤을 세워서 실험하고 결과를 쓰고 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돼 있고 논문만 써서 내면 박사학위를 받는데 자기가 가정에 신경을 못 쓰니까 와이프가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그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 새벽에 왔더니 목사님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제가 정말 미친 짓 한번 했습니다. 어저께 교수님한테 말해서 나 이제 이거 그만둔다고 하고 완전히 없던 걸로 해버렸대요. 그럼 그동안 공부한 거, 7, 8년 공부한 거 다 헛거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내미 하나, 어린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이 그 내 아내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몇 번의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중요한 건 또 논문을 쓰려면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또 이 이들을 또 소외시켜야 될 텐데 내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는 사람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남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바보라고 하는데 제가 혼자 칭찬해줬어요. 너는 진짜 복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해. 박사학위 끝까지 그게 뭐냐. 네가 그걸 땀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월급을 좀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너의 그 일 때문에 너의 그 구복 지향성 때문에 네 주변에서 죽어갈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생각하면 더 값진 일이야. 잘했어. 우리 사는 게 뭐예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사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맡긴 역할, 그 역할 속에서 그냥 그 자신의 분량만큼만 살아내면 돼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야 할 진짜 이렇게 살아내야 할 인생을 뭔가에 하나 이렇게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하고 무조건 놀아요. 숙제 많은데요. 그냥 다음에 해. 그리고 어떤 건 숙제 안 돼갖고 막 F도 맞았어. 그래서 가져와서 굳이 동그라미 쳐서 요건 그때 아빠가 놀자고 해서 F 맞아요. 괜찮아. 아빠랑 놀아서 그때 너하고 아빠하고 즐거웠잖아.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요 자리에 A 있는 거와 그때 우리가 즐거웠던 거와 뭐가 더 가치 있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혹자, 제가 혹자라고 하면 항상 그 혹자는 애들을 다 망친다고 항상 저한테 뭐가 망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서 성공하여 부모의 자랑이 되어주면 그게 자식 잘 키운 겁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는 건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판가름 나는 거야. 내 자식 천국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면 자식 잘 키운 거고 이 세상에서 부자 만들고 유명한 자 만들고 굉장한 자 만들었으나 천국에서 나와 함께 그 아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아이 죽인 거야. 평생 동안.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어디 나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사고나 안 치고 내 얼굴에 먹힐만 안 하면 그냥 괜찮은 거. 그래서 무슨 뭐 이단 종파에 가서 앉아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가잖아요 이러고 앉아있어. 거기에 가면 사고는 안 친다니까요. 사고 안 치고 지옥 가요. 근데 의외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순 사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신앙, 그 아이의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 관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짓 행동이지. 진짜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걱정해 주세요. 그의 사랑에. 그 이외에 딴 건 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초실절날 흔들려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는 세상과는 좀 다른 지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나의 쾌락, 나의 재미, 나의 기쁨, 나의 가치, 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렇게 깨어서 일상에 매우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는데, 이 역사는 여전히 일상과 세상 속에서의 그 힘의 원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역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